성소를 왜이 마지막 시대에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거나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어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점점 그 죄가 이렇게 장성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천년계조차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해와 달과 뭐 심지어는 동물도 이 신으로 섬기고 로마서에서 그런 식으로 타락해 버렸다고 타락한 그런 그러니까 전락했죠. 어떤 면에서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할 성소를 너희들이 직접 지으라고 그런 말씀 속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론 성소 안에 기물이라든지 특별히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그 빛이 늘 그했기 때문에. 그 찬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그 당시 때뭐 전무후무한 그 솔로몬의 보화, 지혜와 이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지은 그 안에서의 그 지성소의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친히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런 구절이 있네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이건 저울이죠. 산을 간칭으로 이것도 저울이죠. 작은 산들을 달아본 이런 하나님의 어떤 크시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성소라는 어떤 인간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깝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자녀잖아요. 이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소 제도 속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즉,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대하심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거,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지상의 성소는 이제는 훼파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성전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보잘것없는 이 정말 이 버러지 같고 벌레보다 못한 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주셨으며 또한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이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거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만나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행복한 그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기 위한 이 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제도를 연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마치 이 자식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빼앗겼을 때에 그 자식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몸을 불살라 자기가 모든 피를 흘려서 그 자식을 데려오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고생하는 어떤 부모의 그 모습들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피를 흘리고 또그 피를 그 땅에다 쏙 쓰면서 이 땅이 사단으로부터 지구 자체도 사단의 소유고 사단이 이건 내 거야. 어, 이건 내가 사단을 아담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소유권을 얻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 사단의 모든 원수의 이것을 다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이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성소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결국은 모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하신 예언과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 성취되는 것을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왜? 그만큼 사단의 기만이 극에 달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도 감기고 기도 어떤 면에서는 막혀 있는 이 시점에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학교에서 교육도 시청각 교육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직접 만져왔을 때는 그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기에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안다면은 늘 동행하는 삶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임마뉴엘이라는 그 어떤 그 단어가 그냥 입으로 임마뉴엘이 아니라 정말 임마뉴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가 내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시청자분들도 누렸으면 합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는 죄의 도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의 결론은 뭐냐면 죄의 용서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이 시대에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은 하늘에서 믿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고백한 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사 심판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이걸 보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조건적으로 용서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늘에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고백된 죄가 성소에 휘장에 뿌려졌고 지성소 앞에 뿌려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늘에 죄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대속죄일날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보혈로 완전히 죄를 이제 도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각 개인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 성전 안에서 죄를 지금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죄의 도말 사업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일이 끝나야지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돼요. 이 죄를 도말하는 일이 끝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도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법궤 안에 거기서 쉐키나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들. 그리고 죄를 도말받아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도말되어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출연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저는 요번에 그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의를 경험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이 정말 그것에 대한 빛을 받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의 도마를 받는 이 경험은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죄의 도마의 경험까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비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운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받는 경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그 지성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거기가 너의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펼쳐 보이신 게 그게 이 성소제도입니다.
네. 네. 성소제도를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깨달은 게 많은데 이제 간단한 비유를 들면 성소가 왜 생겼냐. 어떤 죄가 탁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가 탁 터졌을 때 뭐가 생기냐면 재난대책본부 작전지휘소가 딱 생기거든요. 그렇죠? 딱 생긴단 말이죠. 작전지휘소가. 그리고 우리 6.25 때 북한이 남침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생깁니까? 군 작전지휘소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 인류의 죄 문제, 갑자기 없던 죄가 딱 생겼어요. 이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전지휘소를 딱 세우신 게 바로 성소인데 우리가 지금 성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성소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작전지휘가 하시냐는가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성소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고 특히 그 마지막 국면인 그 대속죄의 경우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속죄를 연구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게 됐어요. 대속죄라 우리가 뭘 하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금식하고 세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대속죄일의 그 내용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거 정말 철저한 회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죄를 완전히 버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성소의 그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속죄를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세상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단절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식은 이 마지막 때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기별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향락과 문화와 먹고 마시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영적인 거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쳐버린다. 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속한 죄와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그치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게 대속죄의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죄를 도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 예수 믿었다. 나 끝났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이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도말받는 것을 인정받는 경험. 그게 바로 인침의 경험이거든요. 마지막 때 인침을 받잖아요. 성산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오묘가 다 들어가 있구나. 그 구속의 청사하신 대로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성소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성소에 보면 아까 뭐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전 본부라고 하셨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제가 이 성소를 보면서 번제단이 성소들의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이제 촛대와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성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 대속죄일 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 법궤가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 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정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만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도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그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 죄에 싹시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지만 그냥 죄를 고집하고 있고 그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너무 압축적으로 잘해 주셔서 사실 다 겹치는 내용인데 저도 참 그 부분이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소제도를 공부하면서 네 가지 정도를 좀 크게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가 성소제도로 본 구원과 칭의의 관계. 구원이 무엇이고 칭의를 무엇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고 칭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칭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인가. 그다음 세 번째, 구원의 유지. 즉 구원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것을 말하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이르어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길, 우리 사대복음서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택함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깨달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칭의와 구원 관계인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구원이 칭의의 아랫단계로 내려와 버려요. 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소에서 놓고 보면은 이 번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드릴 때 일단은 번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아내고 장기와 내장을 다 벗겨내고 장기와 내장을 또 씻기고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동물들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가죽 옷은 또 이제 제사장이 그 속죄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입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 동물들을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번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삭을 번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는 게 칭의거든요. 근데 구원을 단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버리면 칭의 과정이 없이 그냥 구원이 먼저 와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이 한 번 내 칭의로 영성이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번제물을 아침까지 태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죄를 24시간 내내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내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구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칭의의 과정이 연속, 구원의 연속성, 그게 성화의 연속성인데, 그 성화의 연속성으로 일어나야만 우리가 마지막에 지성소의 그 과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속죄소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레위기 뭐 6장 26절이라든가 7장 8절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뭐 떡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도 레위기 10장 9절에 있고 레위기 10장 10절에 대해서 거룩함이 나와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나오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 그 제사를 우리가 거룩하게 산,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게 영적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시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성소 그대가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 우리가 형식을 갖고 있는 성소 제도를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죄를 전가받은 제사장이 이제 일곱 촛대와 일곱 분향단과 떡상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를 드리는데, 그 성소의 이제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색은 순종을 나타내는 거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고,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성소의 개념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분향단이 나오는데, 분향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의 자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그 기도를 받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그 기도를 갖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분향단을 의미하는 거고, 떡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일곱 촛대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올라와야만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느낌으로써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소에 있어서.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영생을, 그렇게 하면 이제 영생을 얻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는 부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계명을 당연히 계명을 준 수, 계명은 기본이 된 겁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이 기본이 되는 거고, 계명에 더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물질을 드린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제사라는 게 매 순간 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될 수 있다. 사실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선물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뭐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어떻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내용에,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가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곧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인데, 그럼 지성소의 경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무엇이 지성소의 경험이냐? 그럼 지성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죄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개념은 뭘로 판단하느냐? 계명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지성소, 법궤, 아내가 십계명이 들어있죠. 왜 지성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겠습니까? 그건 순종의 표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계명 사실 잘 지킨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요. 눈에 보이게 뭐 거짓말 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은 일요일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병려해놓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마냥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명확하게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 계속해서 20장 20절에 하나님의 편하고 표징이라고,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이 분명 우리가 출애굽기 31장과 에스겔서 20장에서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안식할 것이 남아 있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헬라어로 이 사바스라고 나와 있어요. 사바스. 예. 네, 사바스는 안식일이거든요. 다른 거는 레스트를 해 가지고 휴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남아 있는 안식에 대해서는 사바스라고 돼 있어요.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사실은 증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면은 지성소의 계명은 계명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켰던 그 안식일, 바리새인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켰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누리면서 지키는 것이, 그게 마지막 지성소의 경험에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좀 그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을 각자 나눠봤는데요. 성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늘 좀 약간 좀 산만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뭐 틀을 갖춰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소의 진리를 각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저도 요번에 또 다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대속죄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을 한번 했다고 끝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남을 매일 경험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지금 언제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져서 하늘에서 기록책을 펴놓고 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정말 다 내가 드렸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죄를 죽기보다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서 내가 오늘 죽음을 건너와서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나 자신부터 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 어떤 이상한 구름만 이렇게 할 때도 야, 저 특이하다 이렇게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광경을 볼 때 하물며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하나님 임재의 구름을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큰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 것은 또한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에서는 보면은 그것을 만지고 모든 것을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성별된 자, 거룩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소 장소도 거룩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하고도 또 구별해서 또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모든 이 갖춘 것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장소도 거룩하게 하시고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여러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세운 그 제도 속에는 거룩함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알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가 어떤 성소 기별 가운데서 성소 가르침 속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세키나 영광 앞에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내가 거룩한 시간을 알지라도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알 때 많은 이 성경 속에서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자기가 화로다 입술에 부족한 자요 내가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몰랐다고 신을 벗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친히 보여주신 성육식하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우리가 그 동일한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뢰밭 속에서 먼저 선두에서 그 딛고 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짓지 않으면은 지뢰밭에서 지뢰가 터지듯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보여준 식양 그대로 지어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성소가 아니죠. 성소 기물이. 그래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 1.1에게도 변경치 아니하시고 이루어진 그 말씀 그대로 준수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소 제도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가운데 가할 때 많은 시청자분도 이것을 누릴 때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흠량하신 제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저의 그 마지막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그 성소는 죄가 시작된 다음부터 벌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여러 세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주신 거예요. 성소 제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소 제도를 주셨는데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리를 이방 나라에 전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소 제도는 굉장히 형식화되고 또 오히려 이 진리를 저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이방 나라처럼 성공하게 하고 또 이 압제로부터 이렇게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복자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거부하는 그런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 그 어떤 세상의 그런 성공과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방 나라의 그런 어떤 성공과 쾌락과 이런 세상 것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이 성소 안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화되고 이 진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슬프게도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큰 어떤 세력을 만들고 힘이 있고 정치권에도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어떤 권력화해서 그러면서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는 식으로 해서 번영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호응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진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배도하게 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성소 제도는 이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성소를 바로 알고 진리를 알면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그런 복음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바로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성경 진리를 회복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저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신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생들은 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다 알겠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구분을 못한대요. 이게 둘이 다른 사람인지를 잘 모르. 그럴 정도로 이 성경이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한 편견과 선입관을 통해서 딱 아 이거는 이단이니까 아예 건드리지 마 연구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편견과 선입관을 통해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해보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